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시대에 치열한 경쟁 시대라 말합니다. 초경쟁 시대, 국가적으로, 기업적으로, 개인으로 또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그 경쟁 시대에 사람들은 정보의 힘, 지식의 힘, 또 그런 물질의 힘, 배경의 힘, 그걸 찾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경쟁과 싸움은 어떤 면에서 지혜의 싸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하지 말아도 될 고생을 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게 됩니다. 정말 귀중한 기회가 기다리고 기다려가 나에게 찾아왔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그것을 기회로 포착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지혜를 잘 활용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돈이 부족하고 형편과 환경이 좀 어려워도 삶에 지혜가 있으면 감사하고 자주 가는 가운데 작업한 일에도 기뻐하며 행복감을 누릴 수 있어요. 이처럼 지혜는 눈에 보일 수 없지만은 사람의 기준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일상생활 속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지혜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내 습관이 내 생각이 가장 최선의 길이고 절대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지혜는 힘이라 능력이라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믿음의 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지혜롭고 신실한 믿음 생활, 여러분의 부름의 자리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또 이 세상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전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지혜를 말합니다. 동양에도 위대한 현자들이 지혜에 관한 책들을 쓰고 또 가르치고 지금까지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재산을 증식하는 지혜, 인간관계를 잘 맺는 지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 원하는 것을 기억고 해내는 지혜, 고장난 기대도 손만 가면은 잘 고쳐서 새로운 상품으로 만드는 지혜. 그러나 본문에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는 또 다른 지혜가 나옵니다. 이 지혜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 난 지혜가 있다고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에서 임하는 지혜를 15절부터 심지어 보겠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유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땅에 있는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이렇게 15절에 세상의 지혜를 구분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시기하고 다투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을 통해 나중에는 분쟁과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는 독한 시기심, 열심히 불을 지핍니다. 왜 이런 시기와 다툼이 생깁니까? 그 궁극적인 원인은 그러한 대상에 대한 나의 집착이지요. 모든 삶의 중심에는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그런 인식이 내가 가지지 못할 때 시기하게 되고 내가 소유하지 못할 때 다투서라도 나의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죄의 성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내 중심적인 지혜는 존재합니다. 심지어 선교지 현장 속에서도, 사회계 현장 속에서도 이 선교지와 저 선교지 비교하면서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물지 않고 결국 인간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흩을 수 있어요. 철 모르는 어린아이도 동생이 태어나게 되면 질투와 시기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요, 제가 올랜드에서 사역할 때 어느 집사님이 목장문을 갔는데 기도 제목을 했는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둘째를 낳는데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이를 젓가락 콕 찌른다는 거예요. 제발 좀 하지 말라도 기도 좀 해달라고 중부 기도 낸 제목을 목장 모임에서 내놓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조만 아이도 어머니의 사랑이 자기로부터 동생으로 가니까 뭔가를 해가지고 계속 미워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성질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고자 하는 집요함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보다도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하기 위한 그런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시기와 질투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여러 예들이 나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된 것을 결국에는 동생 모습을 빼앗는 비극적인 결과를 본 가인의 마음, 시기와 질투,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비극은 그의 질투의 마음에서 시작됐어요. 사울,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로 위대한 왕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후에 그 이스라엘 온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무튼 다윗을 따르는 많은 팬들이 나타나게 되자 시기와 질투의 영이 사울의 마음에 꼭 꽂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한 나라를 잘 평화롭게 안정되게 통치하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일에 쏟아붓고 결국 패가망신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사무엘서에 나오게 됩니다. 뭔가를 열심히 잘했는데 그에 대한 동기, 목적이 나만을 위한 것으로 집중됐다면 그것은 세상의 지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지혜가 아니라 마귀의 지혜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보면 화평을 이루고 의의 열매를 맺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잠언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5절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 3장 18절 말씀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죽은 나무가 아니라 그 많은 과실을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와 기쁨을 주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서신이라 부른 책입니다. 1장 보면 믿는 성도들이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오히려 유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힘을 받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많은 경우 형편과 조건은 다 갖췄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지혜가 부족하면 어려움을 자초한 일도 하답니다. 다른 사람들의 충고도 듣지 않아요. 고집만 부립니다. 바로 구약의 출애굽기 나오는 바로의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이사와 모세를 통한 그 놀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바로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 할 때를 보여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고집만 피우다 결국 온 유대 나라의 장자들이 죽음의 천사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고 모은 병사들이 또한 홍해바다에 몰수되게 되고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이어지는 게 됩니다. 만일 그가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었더라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겪지 않고 많은 생명들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어떻게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왕이 되고 일천번지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 놀라운 소위 백지수표를 주셨을 때 솔로몬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든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났다. 열대 강국의 최고의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지혜를 받게 되고 부귀 영화는 지혜와 함께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에는 절대로 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를 구하는 자를 기뻐 들으시고 후히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제목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지혜, 이 세상의 얄팍한 꾀, 능숙능란한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는 지혜로 살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참된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이 받았던 참된 지혜, 많은 주님의 세움받은 일꾼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지혜, 어떤 지혜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해 줄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19세기에 활동했던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데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인간의 뜻과 의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나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최고의 방법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 오늘도 금년 2019년 새해에도 우리의 하루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를 세달에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지혜 자리 그럴 줄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또한 그분에 향한 경외심을 가진 것입니다. 영어성에 보면 경외를 The fear of the Lord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패닉한 에리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 사라지면 그분이 어떤 축복된 말씀을 줘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징계를 받지 않아요. 얻어맞다가 나중에 아이고 잘못했네 깨닫지 않습니다. 빨리 돌이켜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과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의 어떠한 말씀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존경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풍성한 믿음 생활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도 받고 교회 생활도 하고 직분도 받고 이렇게 오늘 추운 겨울에도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 생활의 외적인 것, 지적인 것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저 니느웨 성,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의 인간의 지혜, 인간의 꾀가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저 바닷가에 가지고 돌에 가서 시페인으로 가는 다시스 항구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제일 밑창에 숨어 있으면은 아무도 하나님도 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겠지. 이런 인간적인 지혜와 꾀로 그 배를 탔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해왔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을 속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깊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아버지라 부르는 조지 뮬러의 이 목사님의 일기장에 그분이 할례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생 9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9명, 100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고 일기장이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를 지망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준비하는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적으로만 배우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세상을, 다른 대상을 즐겨하고 아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월드 목사님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속 깊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과 인격적 친밀한 관계가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만큼 그분에게 솔직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민, 문제 그분과 가까이 때문에 허심탄회에게 알려드린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분의 능력과 위대하심,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아가는 과정은 끝이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너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이 사실에 솔직히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 때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함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는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드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몸보다도 생명을 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지식과 정보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어져서 그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영광의 기업이 큰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절히 구했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약속된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지요. 없어서가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지요. 마치 가나안 땅에 보낸 10명의 정탐꾼처럼 약속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보이는 환경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지혜의 첫 번째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는 지혜의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계시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죠. 믿는 성들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축진 조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오늘 본 말씀에도 평강,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성경을 아는 지식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알게 될지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한때 지식의 율법에 총통한 유대교 엘리트로 태어났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예수님 몸인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다 떠나갔을 때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졌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그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렇다고 그의 인격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의 삶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는가는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으로 오실 때 많은 애도 받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왜 사냐는 거예요. 왜 사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냐? How? 여기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고 How?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선행돼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과 대답은 내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대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지혜님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담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 온갖 모순들, 시험, 난관, 실패 여기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받을 때 지식, 바로 우리 인생의 바른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새로운 한 해에 시작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한평생 공직자로 정치인으로 살았던 한국의 김종필 총리가 약 6개월 전에 작년 6월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년 전에 그의 부인이 세상을 먼저 떠났는데 자기가 유언으로 묘비병에 이런 묘비병을 묘비명을 쓰도록 유언으로 남겨놨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이 90이 되어 생각해보니 지난 89세까지 모두 헛된 인생이었구나. 인터뷰 기자가 고 김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다. 젊어서는 잘 몰랐는데 이제 인생을 졸업할 때를 돌이켜보면 내가 뭘 남겨놓았단 말인가. 한탄밖에 안 나온다. 한국에 많은 것을 누렸고 비록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했지만은 많은 업적과 또한 그런 국민들부터 지지를 받았던 그 김 전 총리가 90세가 되어서 인생을 헛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그의 솔직한 대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가치의 중심에 놓습니다. 돈과 소유가 성공의 기준이고 행복과 만족의 원천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와 명예가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명품, 해보고 싶은 것 쉽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모든 가치가 세상의 끝에 두고 산다면 그의 삶의 마지막은 허무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보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이 그 개인의 그런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 물질 세계에 갇혀서 그럭저럭 육의 만족에 살다가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사라질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진정 해보고 싶은 것 해보지 못했어, 나는 돈의 뇌가 돼서 사람들의 인기에 기대에 만족하기 위해서 거기에 쫓아 살았어, 뉘우치면 후회합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았으면 훨씬 더 행복하고 기뻤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세상 떠난 사람들은 거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의 곁에 영원히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거기에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90편 10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갈 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뜻을 내 인생의 진정 영원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정리해서 보고할 날이 점점 가까워질 때 남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허무와 한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모르고 살게 되면 과거도 후회되고 현재도 늘 허무하게 되고 미래도 불안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성공하고 많이 모아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미국으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는가, 또한 내 인생 여정, 이 짧고 빠르게 자란 인생의 마지막 그 여정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무엇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소유도, 건강도, 외모도, 친구도, 자녀들도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때가 되면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어떤 실패를 경험해도 주의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기쁨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꿈과 소망을 어디에 찾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듣게 된다면 예수님만이 영원한 소망이요 최고의 자산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평안하고 안정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좁은 길, 고난의 길, 손해보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바른 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힘들고 곤핍한 생활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품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신앙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2019년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어리석고 우둔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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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정신이 주님 하나님 앞에 올바르시기 원합니다. 내 우둔함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의 태도와 나의 인생관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성이, 질투와 욕심이, 나의 죄의 습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날의 기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도 속에서 같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 오직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되고 복된 인생 길로 걸어가도록 주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019년 새해를 주시고 한 해 주신 놀란 사명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 입어 한 새해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의 습관다의 기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올바른 의의 병기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잠시 떠나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며 부름의 자리에 충성된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좁은 길을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안에 모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